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선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 그 심판하는 이유는 예,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대로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그랬어요. 그 웅덩이는 근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자기 노력을 자기 노력만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결국은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윤리적인 삶의 정의와 공의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를 합니다. 도대체 이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냐. 참 허무하기 짝이 없고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공작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말도 할 수 없고 그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뭔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현재 일이나 미래를 관측하거나 내다볼 수도 없는 그냥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그냥 정교한 기술로 뭔가 꾸몄을 뿐이고 은과 금을 입혀서 화려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신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이 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아냐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10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처럼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뭐 사방 도처에서 세상 여러 곳에서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신이 노하였다 해서 이제 하늘의 징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옛날 같으면 무슨 이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신을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별의별 제사를 다 드리고 이방인들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기까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자 2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했어요. 그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서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뵌 나무여 기술공예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살림에서 산에서 나무 뵌 것 가지고 기술공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또 목과 정두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아니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 겨우 메어서 갖다 놔야 고정되어 있는 그것이 무슨 신이냐 이 말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하지 말라. 화도 복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물론 그냥 뭐 이 나무 당산나무를 이게 신처럼 여기고 섬기는 것도 있고 큰 무슨 바위 이상하게 생긴 바위를 형상을 거기 신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 뭐 아시아 쪽 이렇게 쭉 가보면 불교의 나라 뭐 어떤 그런 뭐 이런 나라를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 사당을 지어놓고요 베리벨 장식을 다 합니다. 그 장식 하나 하나가 엄청난 예, 그 기술공의 손길이 다 있고요 전부 금으로 거의 도배를 할 만큼 화려합니다. 그러니 그 금으로 만든 금으로 씌워놓은 그 우상에게 뭔가 절을 다하고 경배를 하는 모습.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세상의 우상들은 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람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이라고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그 금송아지가 애굽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막 아우성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이 어디 갔느냐, 우리 신이 어디 있기에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보이는 신을 자꾸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이는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온갖 금을 다 걷어다가 그 금송아지 만들어 자기 것 다 헌납해서 그 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십계명 주셨다가 그 십계명을 깨버렸습니다. 십계명을 깼다는 것은 언약이 깨져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하여튼 계속 사람들은 우상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형상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단에는 십자가를 이 강단에 붙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조차도 우상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저 종탑에 십자가를 세운 것은 여기가 교회라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붙인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 강단에 십자가를 세우면 그냥 세우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제 불을 촥 조명을 비춰야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성경책, 보지도 않는 성경책을 그 앞에 냈다 이렇게 예쁜 성경책을 또 놔둡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우상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마음 없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우상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강단에 십자가 못 세우게 해요. 예, 그게 우상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상징, 심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십자가 자체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런 부적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 삶을 인도해준다, 그 하나하나가 다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3절에서 5절 보면 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하면서 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기대와 욕망을 투사한 것일 뿐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형태도 둥근, 뭐 이게 숭배 방식 뭐 다를지라도, 나라와 지역마다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상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자기가 만든 우상을 비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자꾸 초청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버렸다.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참고 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오히려 신앙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왜 이 바벨론에 잡혀왔는지를 알게 된 거죠.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믿음,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죽음을 불사하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믿음을 포기해야 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보십시오. 에스더서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여 간구하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일으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포로 후기에 나오는 역사서들 에스라 느헤미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책들, 야,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야, 그 연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자꾸 하나님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23절과 25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그래서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영원히 찬송할 주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그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겼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스려야 할 대상을 오히려 섬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히려 다스리면서 통치하고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죠. 모든 것이 다 신, 범신론이 되어서 그냥 모든 하늘과 별이 다 신이고요. 그리고 무슨 나무가 신이고요. 돌이 신이고요. 어떤 산이 신이고요.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다 신이 됐고 또 하다못해 자기가 만든 작은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자기 집안에 이렇게 놓고 거기다 절하고 막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우리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이 아무리 정교한다 해도 사람이 만들고 꾸민 공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장 여러분 9절 8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난 무역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 때 무역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 나라에서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국가적으로 부를 이루게 됐는데 거기에 은과 금과 또 상아와 원숭이 공작들 베리베 신기한 것들을 다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번쩍번쩍한 뭐 우상, 베리벨 화려하게 만들었어도 그것이 말을 할 줄 압니까? 걸어 다닐 줄 압니까? 무슨 생각할 줄 압니까? 미래를 예측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을 여호와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으니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길, 삼일길을 앞서가시며 그들의 장마칠 곳을 찾아주시고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대시며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신이라고 하나님 대신에 그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봐라. 하고 지금 정나라에게 그 신의 존재,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쭉 이렇게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정말 땅이 진동할 만큼 두려워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04편에 잠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104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다. 옷처럼 빛을 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또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또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놀라운 하나님을 놔두고 어찌하여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미래를 예측도 못하는 그 돌덩어리를 그 나무를 거기에 그냥 은금만 입혔을 뿐인데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 앞에요 세상에 왕들도 경배하죠. 내노라는 고관들, 부자들, 또 박사들, 베리벨 내노라는 똑똑한 사람들 다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요. 얼마나 많은 점쟁이들 찾아간지 모릅니다. 예, 대통령 부부 옆에 천공이라는 예, 그런 예, 기인도 거기다 다 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 뭘 내다보고 물어보고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가짜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냐고, 아니 엉뚱한 그런 점쟁이들, 술객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이죠.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민수기 11장 18절에서 좀 길지만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자, 23절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버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니까 그래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고기 줄게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했던 인도에 오는 그 지도자 모세, 믿음의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이 몇 명인데 아니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들 저 소와 양을 다 잡은들 이 백성을 먹이겠습니까? 라는 거죠. 마치 오병이어처럼 아니 보리떡 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어떻게 5,000명이나 먹여요? 라고 계산했던 것처럼 모세조차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소와 양을 잡은 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언제 이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 뭐 죽게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냐 그랬어요. 내 손이 짧으냐. 아니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지 우리 머리로 한계를 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자,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주님 할 수 있거든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아니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주님 살아계신 주님 정말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고 우리의 안테나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